일곱 사역자를 세우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쭉 구속사에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복음 전파죠. 아, 얼마만큼 이 구속사의 정통으로 쫙 이렇게 능통하게 꿰고 있는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 7장의 이 설교는 한마디로 구약 전체를 요약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죠.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를 가며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가운데 이 공회원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를 가며 그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스데반을 살해하는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땅에 생명 죽고 사는 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죽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스데반에게는 그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천국 문이 열리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위해 변호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나만 고난 겪냐고 이렇게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죠. 자,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명령, 그 말씀, 그 선교 명령을 분명히 받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하고 또 승천하실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는 좋았죠.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좋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복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나가게 만들었고 결국 오늘 8장 8절을 보면 그 성, 곧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전체 흐름을 봤을 때에 잠시 잠깐의 고난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기가 막히게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왜 나만 고난 주냐고 그렇게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107편을 한번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보면 여러 가지 고난 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영혼이 정말 하늘로 솟구쳐다가 녹기도 하고 마치 배가 그 파도에 확 솟구쳐다가 꺼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기가 막힌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몇 개의 스토리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시편 107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꺼지는 듯한 그런 정말 정신없는 해월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자 보십시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귀를 막았다는 것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라는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왜?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다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반응하는 사람의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사도 베드로가 또 비슷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37절에 반응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얼찌하고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고 마음에 찔려서 예,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고 성령을 예, 받아들여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설교를 듣고 이 공회원들은 마음이 찔리기는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기는 찔렸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복수의 만큼 그 마음이 그들에게 심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내 모습이 내 현재 내 주소, 내 믿음의 주소, 내 영적인 주소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자, 목회자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죠. 어떤 때는 마음에 찔려서 아, 그래 나 들으라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때리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아서 여러분을 때리겠습니까? 말씀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찔리게 했을 때에 이를 갈며 응하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찔렸을 때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인 것입니다. 같은 말씀에 대한 각기 다른 이 반응, 듣는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분명히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된 말씀이라면 듣고 받아들여서 나를 고쳐야지 이를 갈며 나를 때리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공회원들은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러세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주님의 위로는 스데반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5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6절에서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야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지금 사형당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쭉 주일날 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천상 예배 하나님의 모습과 그 앞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 양 옆에 24장로의 면류관을 벗어들이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 요한은 자기가 봤던 그 환상을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봐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셨다. 내가 그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자신 있게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고 자신 있게 전한 그 메시지를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저 천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때가 곧 이르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검투사들의 칼날에 목이 잘려가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찬송하며 하늘이 해같이 빛나는 가운데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는 그런 순교를 당했고 칼에 목이 날아가는 순교, 화형당하는 순교, 끔찍한 그런 순교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천상의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이 변호,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이제 인물이 등장하죠. 58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은 역사의 뒤안길로 순교를 통해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스데반의 순교의 하나의 미랄이 지금 사울이라는 한 청년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행전 이제 9장부터 사울의 바울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핍박자에서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의 그 씨앗이 사울의 가슴에 불을 당겨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도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10년 가운데 이 순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아니 스데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순교 당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교의 씨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같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핍박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3대 동일 신앙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단지 어떤 신비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환경에 의해서 내 신앙의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신앙의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이 오면 변심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대 동일 신앙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런 거지 뭐 신비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와 같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복음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분명한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것이 환상이든지 말씀에 통한 찌릿한 그런 성령의 감동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또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는 순간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자,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만 내 다리에 스쳐도 아프고 그냥 찌릿한데 그 돌에 온몸을 맞아서 죽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기도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더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6절에 자 34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요.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이르되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스데반이 그대로 여기 닮아서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 돌에 맞아 아파 죽겠는데 지금 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가 나서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뿐만 아니고 조금만 나를 다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억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그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족하죠. 저도 아마 그렇게 누가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돌을 던지고 그런다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우리의 그런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할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드리는 이 기도는 결국 사울을 변화시켰고 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바울이 그 설교, 그 이제 간증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20절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나도 찬성패를 던졌고 그 옆에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데반 순교 모습을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변화되었을 때 그 스데반의 순교가 자기 가슴에 새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타인을 향한 용서, 축복이 곧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박해를 주십니까? 그런데 그 박해 속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불똥이 튀어서 온 사방에 불이 일어난 것처럼 복음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8장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이 빌립은 전도자 빌립, 집사 중 집사 빌립, 사도 빌립도 있고 집사 빌립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빌립은 집사 빌립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 때에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은 8절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이번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하면서 프랑스의 위구너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위구너들은 프랑스의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그 개신교들을 위구너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한 번에 3천 명이 화형 당하기도 하고 수만 명이 핍박 당하고 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 하기도 하고 도망쳐 나가게 됩니다. 결국 카톨릭의 그 핍박 때문에 이 위구너들이 도망갔는데 독일로 도망가고 그다음에 또 그 영국으로 도망가고 스위스로 주변의 국가들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이그노들이 도망가서 영국의 개혁을 일으키는 또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불씨가 되고 독일의 산업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시계산업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들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럽 전역에 개혁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위협, 그 핍박이 우리를 하여금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교회는 더 무너졌습니다. 325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화하고 그때부터 핍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이뤄야 됩니다. 항상 핍박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주옵소서. 평안할 때에 더욱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